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빼놓고 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구하며, 지혜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과학적 지식 혹은 세상 비즈니스 기술 혹은 인간관계, 그거는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컵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닌 것처럼, 마이크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지식 그 자체일 뿐이지 그걸 지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자라도 그 지혜 되신 하나님께 가면 지혜가 생깁니다. 아무리 가방끈이 짧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가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발하며 또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러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성장하고 발전되고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이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면 더 귀한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을 얼마나 쓰시겠습니까? 그가 참된 지혜 되신 주님을 생각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 그는 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지혜 가운데서 순환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악순환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오늘 삶 속에서는 이 선순환을 사는 삶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그는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거기서 화내거나 거기서 내가 뭘 추구할까 욕심을 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해보십시오. 그거는 내가 이룬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고에 대처하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종종 사고에서도 보지만 당황하면 문제를 더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운전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부들부들 떨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데 빨리 뭔가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다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있으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혹은 뭐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가족이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이 혹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그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 그러면 그것이 원래의 문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은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대답은, 그런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또 하나님의 뜻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에 때로는 어떤 일들이 주어집니다. 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똑똑한 자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얼마나 아주 기술이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 이 달인에게 미션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런 미션 얼마나 아주 낭패스럽고 당황스러워. 그러나 그를 부끄럽게 만들려는 게 아니죠. 그걸 또 다 잘 해내요. 미션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일들도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감당하면서 야, 그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좀 더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될 때 세 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분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대화자예요. 전능하신 대화자. 전능하신 대화자는 우리에게 너는 이것을 해라, 이것을 이루어라, 이것을 행해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너는 가서 물동이에 물을 떠라.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너는 가서 세 사람을 세워라.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그러면 그걸 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을 보여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물동이를 가지고.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동이만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떠줘라.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러면 포도주가 된다.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도 안 돼. 어떻게 물을 떠다주는 게 포도주가 돼.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이 대화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가운데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전 고기 잡는 어부인데요. 아니다. 넌 사람 낚는 어부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익숙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움직여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희생과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물론 그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는 구약이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다 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잘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가 힘들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불러주셨습니까? 너는 실족하지 말고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비록 그가 쓰러지고 또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거기서 실족하지 말고 돌이켜라. 돌이키고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제가 이제 어떻게 형제들 앞에 서겠습니까? 제가 이런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넌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베드로가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은혜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과는 또 사뭇 다릅니다. 방금 저 전능하실 때는 얼마나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고 나아가서 어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혹은 낙심 속에 수치 속에 그러나 그 속에서 새롭게 나아간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겁니다.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어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무슨 모습이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자기의 뜻보다 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대신 못 박히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내 하고 싶은 거 했어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너무나 허탄하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 대표적인 또 다른 사도가 바울입니다. 바울. 그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그냥 열심히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그게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게. 근데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이제 초점이 잘못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열심히 예,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다미세까지 가서 거기에서도 내가 교회를 없애야지. 내가 여기에서 교회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내 열정이 부족한 거야. 내가 다미세까지 가야지.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다미세까지 간다고 해가지고 대상들한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가서 교회를 핍박하려고 거기에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너무 또 오래 봤습니다. 그 빛을 너무 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질에 걸렸다는 그러한 이야기, 그 사단의 가시가 그런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측도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그런 하나님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실 수도 있고 자기를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신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너를 용서한다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신다 삼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구나. 그리고 그 은혜를 이렇게 저버렸구나.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구원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그렇게 복음의 전파자로 세워주시는구나. 거기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가 종종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는 말을 했고 그리고 내가 그러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는 것은 그가 깨끗한 데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러운 곳에서는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 구덩이에 있으면 자기 옷이 더러워도 그게 더러운지 깨끗한지 별로 의식도 안 돼요. 먼지 구덩이니까. 그러나 이제 깨끗한 곳을 가보십시오. 내가 더 아주 몸이 졸여져요. 내 옷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데. 그러니까 아주 경건하고 의롭고 그리고 깨끗한 선한 곳에 갈 때 바로 그런 그 수치심, 그런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올바른 대로 들어왔다는 것이니까. 사람들하고 만나보십시오.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나 똑같네.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 이 사람도 죄도 있고 나도 죄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 그건 좋은 만남입니까? 아니요. 그 죄가 더 활성화되는 거야. 아이고 좋다. 이 죄 가운데서 그냥 내가 편안하게 죄를 더 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더 망가지죠. 그러나 어느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 사람은 너무 거룩합니다. 너무 의로워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잘못 왔네.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하고 여기서 도망갈 수가 있겠지만 도망가려는 마음이 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도망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거기 있으면 돼. 거기서 그렇게 변화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목과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전파하는 복음이 늘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 은혜를 증거하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 습관에 들어가고 문화 속에 들어가서 별의별 악행을 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를 들어가서 바로 그 못 박히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깨끗해진 거죠. 그 깨끗해짐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이러한 복음이 있구나. 이렇게 죄를 사함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의 경건한 사람들을 만들고 또 움직여서 또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그가 사도일 뿐 아니라 전도자가 됐고 전도자일 뿐 아니라 목회자가 됐고 주님을 증거하는 전파자가 됐던 것입니다. 섞인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바로 그 못 박히심. 그 못 박히심의 의미, 못 박히심의 가치, 못 박히심의 그 이 효과를 바로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로 만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으로도 지금 버거워요. 하나님 예수님 은혜로도 버거운데 성령님의 은혜까지 주시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시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영양분을 골라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탄수화물 몇 프로, 지방 몇 프로, 단백질 몇 프로 이거 우리가 골라낼 수 있겠어요? 아니, 지방은 다 떼내는 이거 완전히 지방이 떨어지겠어요? 단백질은 뭐 떨어지 이게 됩니까? 탄수화물만 먹어야 돼. 100%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그 속에 들어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새로운 그런 어떤 은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성령님의 은사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성령님을 만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모든 걸 다 깨닫게 해요. 들었지만 잘 깨닫지 못해 그걸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속에 막 넘치게 합니다. 성령님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처음에 호흡을 불러주실 때에도 입김을 불어주실 때에도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에도 그 영이 성령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바로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지각할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되고 채워지고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중에 빌립이라는 사도가 있어요. 사도 빌립이 있고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약간 좀 틀린데 사도 빌립은 뭘 한 사람이냐면은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한 200데나리온 좀 필요하겠습니다 말한 사람이 사도 빌립. 그 다음에 주님을 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한테 한 사람도 빌립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또 다른 빌립은 전도자 빌립 집사 빌립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빌립은 집사 빌립이고 그 다음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또 빌립 집사 사도 빌립과 집사 빌립이 다른데 특별히 사도 빌립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이렇게 딱 깨닫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200데나리온쯤 필요하겠는데요 말하던,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계산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지만, 빌립은 예수님을 빤히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부족했어요. 그러나 그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의 생명을 드려 순교했던 그런 사도가 바로 빌립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주 늦지막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아주 뜨거운 불을 받아서 그 전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미적미적한 거예요. 근데 늦지막히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봉사활동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사도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러한 은혜가 어떤 식으로 넘치게 하는가 하면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달라지게 합니다. 마음을 달라지게 해요. 그 은혜가 다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는 이전에 이 마음이 뭘 추구하던 마음이냐면은 내가 뭐 먹고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편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을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그 틀이. 예를 들면 예전에 그릇인데 이 그릇에는 다 술만 담아놨어요. 술. 술그릇이에요. 술 먹던 그릇이에요. 술에서 아이고 먹자 마시자 나를 즐겨야지 그러던 그릇이었어요. 근데 이 그릇을 깨끗이 하나님이 닦으셔서 거기다가 생수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실천을 할까 하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나를 즐기는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일도 좀 하면서 나도 좀 즐겨야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게 아닙니다. 그릇에 술도 담고 그 다음에 물도 담고 하는 거예요. 술도 담고 물도 담고 하면 그러면 물 맛에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술 냄새가 나. 술도 담고 물도 담으니까 술 냄새가 더 심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에 새로움을 받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에서 살아갈래 하면 이제 선한 소원이 생겨요. 그런 선한 소원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주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돌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사회에 이바지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을 좀 도우며 사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사람이 좀 계획을 갖게 된 거예요. 목적을 갖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목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뭐 재밌는 거 뭐 없을까 이렇게. 그러나 계획성 있게 사는 사람이 돼. 그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그 부모가 하는 것을 애가 닮아요. 부모가 하는 것을 왜 애가 닮을까? 늘 보고 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하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얘가 내 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내 애네. 의식하진 않지만 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은 늘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이런 분이었어. 그런 하나님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나도 그 하나님을 따를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바라보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 보면 그 나쁜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요. 매일 뭐 안 좋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을 보면 저렇게 하고 싶은데 흉내도 내고 싶고 그리고 또 따라하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적이라고 하세요. 이적. 이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수예요. 가수. 이 사람 모창을 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실 텐데 모창을 하는 프로그램.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불러요. 똑같아. 그래서 도대체 누가 진짜 이적이냐 이걸 찾아 맞추는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적 모창을 하는데 이제 나왔어요. 하도 똑같이 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대. 어떤 사람입니까? 카이스트. 어떤 사람입니까? 또 뭐였지? 또 뭐 서울대인가? 하여튼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적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 너무 신기하다. 아니 도대체 이적 노래를 부르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냐? 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적 노래의 가사가 다 그렇대요. 견뎌야 돼. 이겨야 돼. 목표를 가져야 돼. 넌 할 수 있어. 다 그런 노래래. 제가 가사를 다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누가 좋아하냐면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이적 가수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놀자 뭐 흥청망청 뭐 클럽 같은 데서 그런 노래가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애쓰고 자기도 외롭지만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그런 노래를 자기도 지어 부르면서 자기도 뭔가를 이루었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를 똑같이 하는 거. 신기하더라고. 가요를 듣고 싶으면 이적 노래를 들으세요. 저도 우리 딸한테 그 얘기를 해줘서 너도 이적 노래를 좀 들어봐라. 알긴 아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엉뚱한 사람을 좋아하더라고. 근데 여하튼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살펴주시오. 그러니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 뜻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인가 마음이 일단 달라져요. 그래 마음속에 은혜가 쫙 채워 채워지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실천을 하고 싶어요. 이걸 내가 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말. 하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이걸 내가 꼭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병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게 나오는 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그냥 먼저 하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손 까딱하기가 싫어요. 네? 손 까딱하기가 싫어요. 우리 유초등부 애들도 노래하는 거 시켜서 하라고 하면은 요래. 누구 그런 하는 우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을 때는요, 걔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막 침대를 뛰어다니면서 그가 하고 싶을 때는 보라고 내 하는 거 보라. 하기 싫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하던가 하고 싶을 때는 막 엄청나게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막는 법이 없어요. 그만해라. 진정해. 이제 좀 가만히 좀 앉아있지. 못 참겠다는 거. 그냥 막 그걸 하고 싶은 거. 실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얼른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이 말도 좀 해주고 싶고 내가 이 말 못하면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그 말도 좀 해주고 싶고 이 행동도 해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베드로, 바울, 빌립. 그래서 그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닌 거예요. 억지로 그가 순교를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복음 전파를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리더가 된 게 아니고 그걸 감사하게 받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싶으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감사하니까. 꽃다는 보리자루가 아니에요. 이건 뭐 아주 넘쳐나는 능력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어요. 난세, 어려울 때 영웅이 나요. 난세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요.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아니었으면 어땠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뭐 나타나지도 않죠. 세종대왕 이미 뭐 그런 어떤 필요가 없었을 때라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 그 지혜로움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혹은 또 손길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아니 뭐 다 돼 있는 교회 가서 뭐 하겠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큰 교회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에 저도 이제 다니던 교회를 잠시 접어두고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큰 교회 가면. 근데 그렇게 좋으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그 교회를 왜 갔냐 하면은 좋다고 해서 갔어요. 좋다고 해서 가니까 역시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예배만 드리게 되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무의미해지는 거. 내가 여기 왜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있을까? 그리고 몇 달을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할 일이 천지.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많은 걸 해야지 하니까 살겠더라고. 그러니까 기쁘더라고. 하니까 좋더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은 뭐 다 뭐 구제불능인데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있는 게 달라지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족 속에 두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교회에 두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루면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다시 돌아와 우리가 읽었던 잠언을 한번 봅시다. 이 지혜를 세상 지혜로 오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 지혜로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지혜는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혹은 그냥 사물도 아니고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입니다. 그 입의 말. 예, 그를 사랑할 때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 어디에서든지 힘들어서 하나님 못 의지하겠다는 말은 이건 핑계일 뿐입니다. 힘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다 쓰러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건지세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했던 그 한 가족을 지키시는 것처럼 노아도 그 한 가족을 지키시는 것처럼 남들 어떠니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7절 8절 또 읽어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그를 높이면 그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높이면 그가 나를 낮추어 주세요. 그를 높이면 왜냐면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를 높이면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또 높여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높지만 나도 높거든요 하고 나를 높여버리면 그가 나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넌 좀 앉아있어라. 너 왜 이렇게 나서니? 하고 이렇게 낮춰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겠어요? 주님을 높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높여주심을 얻는 게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있습니다. 주님께 높이고 주님이 영광을 했으면 정말 기독교가 얼마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기독교가,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만 정말 살아갔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도 좀 높아져, 나도 컸거든요? 나도 좀 커야 되겠거든요? 나도 좀 영광스러워야 되겠거든요?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예,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지혜의 선순환에 살아주셔서 그로 인해 아주 열매가 풍성한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의 선순환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가 혹이라도 어리석음의 악순환을 또 이루고자 할 때에 주님 깨우쳐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것이 더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정말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자가 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던 자도 있었사오나 우리가 더욱 하나님 생각하며 모든 일에 근신하며 절제하며 또 인내하며 사랑하며 또 희락하며 모든 일들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 선순환 살아가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우리 같이 합니다.